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9월 1일 일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1일 가자지구 남부 지하터널에서 인질 6명의 시신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기 추정에 따르면 인질들은 이스라엘군이 도착하기 직전에 하마스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희생자들의 시신이 이스라엘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명 중에 이스라엘계 미국인 허쉬 골드버그 폴린 씨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큰 충격을 받았으며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이제 막 23살이 됐으며 전 세계를 여행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골드버그 폴린 씨 부모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하마스 지도자들은 이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남은 인질들의 석방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밤낮으로 계속 노력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 협정에 관해서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델라웨어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이 전쟁을 끝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자지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소아마비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31일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소아마비 백신 접종은 가자지구에서 25년 만에 처음 10개월 된 아기에게서 사례가 발견됨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진은 이 아기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백신을 맞지 않아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부분 마비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백신 접종을 위해서 교전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9월 9일까지 계속될 것이며 하루 8시간씩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31일 가자지구 칸 유니스 나세르 병원에서 약 10명의 어린이가 백신 접종을 하는 걸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유세브 아부 알리시 가자지구 보건부 차관은 소아마비 백신 접종 캠페인이 모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완전한 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인도적 회랑만 허용할 것이라면서 몇 시간 동안 백신을 투여하기에 안전한 구역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일 모스크바 인근 정유 공장과 발전소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감행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러시아 정부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크루스크, 벨고로드 등의 다른 지역에서도 150대 이상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당국과 언론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정유 공장과 코나코보 발전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격추하면서 생긴 파편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바닌 모스크바 시장은 여러 대의 드론이 모스크바 정유 공장을 공격했으며 공장 내 별도의 기술실에서 화재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영통신 타스는 화재가 진압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모스크바 인근 도시인 트베리에 있는 코나코보 발전소 근처에서도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현지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지역 당국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전기와 가스 공급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러시아 방공부대가 우크라이나가 밤새 발사한 드론 158대를 파괴했으며 이 중에 9대는 모스크바와 그 주변 지역 상공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의 발표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1일 야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31일 공화당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0일에 있을 TV 토론에서 마이크를 켜놓고 토론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월 10일 ABC 방송이 주최하는 토론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도널드 트럼프는 라이브 마이크 토론을 허락하지 않는 측근들에게 항복하고 있다면서 그의 팀이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미국 국민도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이크를 계속 켜두는 걸 선호한다고 말해왔습니다. VOA 뉴스 박영섭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9월 첫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이 파리에서 장애인 선수들이 참여하는 패럴림픽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11일간 4,400명의 선수가 실력을 겨룹니다. 호주 정부가 유학생 수를 제한하는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또 캐나다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정리하는 독자 선택에 이어지는 순서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는 해리스 트럼프의 경제 비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미국 대선의 풍향계 펜실베이니아 노스햄튼 카운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이어지고요.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원주민 연방국을 추구한 인디언 지도자 태쿰세를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패럴림픽. 지난 8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하계올림픽이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에는 파리에서 2024년 패럴림픽, 즉 장애인 올림픽이 8월 28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은 9월 8일까지 열리며 4,400명의 선수들이 22개 종목에서 549개의 메달을 놓고 11일간 경쟁을 벌입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2021년 도쿄 패럴림픽보다 10개의 메달 경기가 추가됐는데요. 여성 선수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앤드루 파슨스 국제 패럴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경기 관람권 250만 장 중 200만 장이 판매됐다면서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관중수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패럴림픽 22개 종목 중에 올림픽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은 골볼과 보치아인데요. 골볼은 시각장애인 선수들로 구성된 두 팀이 번갈아 상대팀 골대를 향해 방울에 달린 공을 굴리며 수비팀 선수들은 골키퍼 역할을 하는 경기입니다. 보치아는 선수들이 재개라고 불리는 작은 공에 최대한 가까이 가죽 공을 던지거나 굴리는 경기입니다. 패럴림픽 성화는 하계올림픽과 달리 패럴림픽의 발상지로 널리 알려진 런던 북서쪽 마을 스토크 맨더빌에서 체화돼서 영국 해협을 따라 프랑스 전역의 도시로 봉송된 후에 개막식 성화대에 점화됐습니다. 콩코르드 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하계올림픽 기간 승마 경기가 열렸던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장애인 승마 경기가 열리고 에펠탑 근처의 올림픽 비치발리볼 경기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많은 선수가 자신의 타이틀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인도 최초로 같은 패럴림픽 대회에서 두 개의 메달을 획득한 여성 선수, 패러 사격 선수 아바니 레카라 선수는 도쿄에서 획득한 SH1 부문의 10m 공기소총 금메달을 방어하기 위해 나섭니다. 지난 도쿄 패럴림픽에서 핸드사이클 도로 경기와 타임 트라이얼에서 우승한 미국의 멀티스포츠 전문가 옥사나 마스터스 선수는 여름과 겨울 대회를 통틀어 그동안 총 7개의 금메달과 17개의 메달을 이미 땄는데요. 이번에 추가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패럴림픽은 장애를 가진 선수들의 특별한 사연으로 더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어린 시절 뇌수막염에 걸린 후 두 다리와 팔뚝을 절단한 이탈리아의 펜싱 선수 베베비오는 이번 대회에서 3연패를 노리고 있고요. 미국의 수영 선수 알리 트루윗은 스노클링 도중에 상어 공격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지 1년 만에 경기에 출전하고 체코의 10대 수영 선수 다비드 크라토크빌은 약 10년 전 심각한 질병으로 시력을 잃은 후 이번 대회에 참가합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시각장애인 육상 선수 발렌티나 페트릴로 선수는 9월 2일 여성 400m 예선에 출마하면서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최초의 트랜스젠더 여성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휴대전화 금지령. 지난 7월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의 글렌 영킨 주지사는 주내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새 조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다른 디지털 기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버몬트, 캔자스주, 로스앤젤레스 등 여러 주와 시에서도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며 지난해 플로리다는 이를 전면 금지한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퓨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교 교사의 72%가 휴대전화 사용을 교실의 주요 문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의 여러 주에서도 2024에서 2025학년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고 캐나다 매체 CBC가 보도했습니다. 이 정책은 교실 내 산만함을 줄이고 안전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정책 시행에 대한 혼란과 교사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몇 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더 많은 공격성, 우울증, 불안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웨스턴 대학교의 에마 듀어든 교수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아이들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으며 6세에서 12세 아이들의 화면 사용 시간이 팬데믹 초기 하루 13시간에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발견했습니다. 듀어든 교수는 아이들이 스크린을 더 많이 보고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이들의 불안과 우울증 점수도 증가한다면서 이는 공중보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의 휴대전화 금지 정책은 주마다 일부 주에서는 학군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에서는 킨더가든부터 6학년 학생들이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하고 보이지 않게 해야 하며 7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은 수업 시간 동안 교사의 허가 없이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밴쿠버는 초등학생에게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금지 조처로 효과를 보려면 명확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며 교사, 학생 그리고 특히 부모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개인정보가 많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때 사생활 침해로 여겨 적대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휴대전화 압수 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 있는데요. 또한 휴대전화 금지가 학생들의 산만함과 외로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호주 유학생 상한제. 호주 정부가 2025년 호주로 유학 오는 외국 학생의 수를 27만 명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기록적인 이민이 주택 임대료 급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외국 학생들과 노동자들에게 적용된 코로나 시기 특혜를 종료하려는 일환으로 시행되는데요. 제이슨 클레어 호주 교육부 장관은 현재 호주 내 대학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10% 더 많은 유학생이 있으며 사립 직업 훈련 기관에는 약 50% 더 많은 유학생이 있다고 설명하며 새 정책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의 유권자들도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대량 유입이 주택시장에 과도한 압박을 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민 문제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호주 총선거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9월 30일까지의 1년간 유학생 수가 60% 급증해 거의 54만 9천 명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인도, 중국, 필리핀 출신 유학생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주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7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수수료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허점을 없애겠다고 허용했습니다. 새 정책에 따라 호주의 신규 해외 유학생 대학교 등록은 2023년 수준인 14만 5천 명으로 제한되고 실무와 기술 기반 과정의 경우 9만 5천 명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관련해 멜버른 대학교의 던컨 마스킬 부총장은 유학생 제한 정책이 멜버른 대학은 물론 고등교육 분야 전반과 국가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드니 대학교는 성명에서 제한 조치의 영향을 연구 중이며 국제 고등교육의 관리된 성장을 위해 정부 관련 부문과 협력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교육산업은 철광석, 가스, 석탄에 이어서 호주의 네 번째로 큰 수출 품목으로 2022에서 2023년 회계연도에 미화로 247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했는데요. 그러나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유학생 상한선 정책이 호주 대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 해당 부문의 운영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26일자 기사인데요. 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 아래 자신들이 만든 자폭형 무인공격기를 처음 공개했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하고 협력을 한 건지 그 가능성도 나왔는데요. 내용 정리해볼까요?
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에서 최근 개발한 무인기 성능 시험을 현지 지도하면서 이 부대에 하루빨리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무인기 시험에서 성공한 걸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다양한 무인기와 수중 무기를 신속히 개발, 생산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이 자폭형 무인 공격기라는 게 어떤 무기체계인가요?
네, 북한이 처음 공개한 이 자폭형 무인 공격기는 이스라엘제 하롭 그리고 러시아제 란쳇을 닮은 기종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매체는 이 자폭형 무인 공격기가 K2 전차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무인기가 현대전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았고 김정은이 이를 통해서 현대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자폭형 무인기가 갖고 있는 강점과 또 현대전에서 위협적일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네, 자폭형 무인기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표적에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순항미사일의 일부 역할을 대체할 수가 있고요. 또 움직이는 표적도 즉시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어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소음이 적고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북한에게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기 때문에 첨단 무기에 대항할 실용적인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 미한연합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시작된 이후에 첫 군사 행보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통일연구원의 홍민 박사가 분석한 내용으로는요. 북한이 무인항공공업 강화를 통해서 국방력 성과를 과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을지 프리덤 실드 UFS 연합 연습에 대한 대응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 무인기는 대대급 이상 부대 훈련에 대한 강력한 대응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UFS 연습은 연합 상륙 작전과 통합 화력 훈련 등 이 48건의 야외 기동 훈련을 포함해 다양한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네, 이 북한의 무인기 개발을 놓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차원에서도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란쳇들이 자폭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는데요.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시에 받은 무인기를 역설계해서 성능을 개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해서 무인기의 센서 기술을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무인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북한과 러시아 간 연대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7일자 기사인데요. 북한의 자폭형 무인기에 관한 미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벤 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의 분석인데요. 디펜 부차관보는 북한의 무인기가 아직 시제품 연구와 개발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자폭형 무인기가 비교적 사거리가 짧은 걸로 보인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또 공개된 드론에 둥근 모양 카메라가 달려있는 점으로 밀어볼 때 일부는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표물 타격 시에 정확도를 높이려는 의도일 걸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자폭 드론을 활용해서 상대방 전차를 폭격하고 무용지물로 만듦으로써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진단했습니다.
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이란제나 러시아제 드론하고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의 핵 억제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드론이 이란제 샤이드나 러시아제 렌체트리와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드론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성능이 입증된 만큼 북한도 이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 역량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나 이란의 드론 생산 기지 역할을 할 가능성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나 이란의 자폭용 무인기 생산기지 역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과 드론 기술을 공유하고요. 저가로 대량 생산된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자폭용 드론이 북한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네, 헤리티지 재단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자폭형 드론이 탄도미사일이나 이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비대칭 전력을 통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극복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또 2만 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서 5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상황이 한국에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새로운 위협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전문가들은 자폭형 드론 무인기가 현대 재래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전장 위협으로서 한국도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한미군과 함께 레이저, 무선 주파수 무기 체계를 점검하고 보다 비용 효율적인 방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29일자 기사인데요.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자국 잠수함 13척을 등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VOA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정리해볼까요?
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에 상어 2급 11척, 신포급 잠수함, 파리사 영웅함, 그리고 신포 C급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 등 총 13척의 잠수함을 등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등록은 북한이 잠수함 전력을 IMO에 등록한 첫 번째 사례로 각 잠수함의 고유 식별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등록 주체는 조선정보 해군으로 표기됐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잠수함들 가운데 상어 2급으로 명명된 11척은 한반도 연안에서 주로 운영되는 소형 잠수함입니다. 북한은 이 잠수함들의 건조 연도를 2004년부터 2006년 사이로 보고했지만 실제 건조 연도는 1990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파리사 영웅함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할 때 사용했던 잠수함이고 이번에 등록된 잠수함 가운데 김군옥 영웅함은 가장 최신형으로 SLBM 발사관 10개를 갖춘 전술 핵 공격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북한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잠수함을 등록한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전체 보유 잠수함 가운데 일부만을 등록한 배경도 미지수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자신들의 잠수함 역량을 외부에 알리려는 의도로 IMO에 등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잠수함 전력을 과시하고 또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을 염두에 둔 거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벤의 선임 연구원은 이번에 등록된 잠수함들이 연식이 오래돼서 해외로의 운항은 어렵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연안에서는 운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도 북한, 러시아, 중국 간의 합동 잠수함 훈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등록된 잠수함들이 이 훈련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북한의 잠수함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 잠수함이 건조된 지가 30년이 넘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실전에서의 운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군옥 영웅함은 북한이 최신형 잠수함으로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에 불과해서 운용상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토 교수는 824 영웅함이 SLBM 발사는 가능하지만 발사관이 하나뿐이라서 한 번 발사만 가능하다는 이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기사 더 보겠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중국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하고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이 8년 만에 이루어진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중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좀 정리해볼까요?
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이 지난 8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했는데요. 백악관은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국이 양자 및 역내 국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미얀마, 중동 문제에 대한 공동의 우려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요?
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하고 왕이 부장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측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했더라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스 유 중국 분석센터 소장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유엔, 미국과 함께 북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북한의 물자를 지원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어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다른 주요 사안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회담에서는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그리고 러시아 방위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됐는데요. 특히 러시아에 대한 지원이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양측은 또 몇 주 안에 정상급 통화 계획을 포함해서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양측이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설리번 보좌관은 양국 간의 경쟁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도 양국 관계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는 앞으로 두 나라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2024입니다. 이번 주는 해리스 트럼프의 경제 비전의 차이와 미국 대선의 풍향계 펜실베이니아 노스햄튼 카운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근로자의 팁에 대한 연방세금을 없애겠다고 약속하며 국가 경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지인 펜실베니아주의 노스햄튼 카운티 유권자들은 1920년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세 번 빼고 모두 승자를 선택했는데요. 이 격전지에서 두 후보 간의 경쟁은 어떤 구도로 전개되고 있을까요?
해리스 트럼프의 경제 비전은 무엇이 다를까?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당을 지지하던 상관없이 미국 유권자들을 하나로 묶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바로 경제일 겁니다.
The seed prices keep increasing by 25 cents and 50 cents and
물가가 25센트, 50센트씩 그냥 계속 오르는 걸 봅니다. 더 이상 주머니 사정에 부담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유권자 제임스 러셀 씨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11월 대선을 앞두고 두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가, 즉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When I am elected president, I will make it a top priority to bring down costs.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미국인을 위해 물가를 낮추고 경제 안보를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Does anyone here feel richer under Kamala Harris than Crooked Joe than you were?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카멀라 해리스와 부정직한 조 밑에서 더 부유해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덜 비싼 게 있습니까?
해리스 부통령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씌우는 바가지 요금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육류 가공 업계를 거론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늘려 오르는 물가와 싸울 것이라고 말했죠. 전문가들은 이런 공약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초당적 정책센터 경제정책 프로그램의 앤드루 라우츠 부국장입니다.
It is highly unlikely that any single policy introduced by a president
대통령이 도입한 어떤 단일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현재 수준으로부터 끌어내려 연방준비제도의 장기 목표인 2%가 되도록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여전히 높은 물가에 빠듯함을 느끼고 있지만 지난달 미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소매 판매 수치는 낙관적이고 실업률은 낮은데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더 이상 경기 침체를 경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건전성은 여전히 유권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선거 유세에서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죠.
We're not going to let this incompetent socialist lunatic keep breaking our economy.
우리는 이 무능한 사회주의 미치광이가 우리 경제를 4년 더 망가뜨리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를 파괴할 것입니다.
Compare my plan with what Donald Trump intends to do. He plans to give billionaires.
제 계획과 도널드 트럼프가 하려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그는 억만장자들에게 매년 대규모 감세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는 법인세를 1조 달러 이상 감세할 계획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서비스와 접객업 종사자들이 받는 팁에 대한 연방 세금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제안이 팁을 받지 못하는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이나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 제안은 또 비용이 많이 들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실시한 경제 문제에 관한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2%, 트럼프 전 대통령 41%로 경제 현안과 관련해 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도는 거의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선의 풍향계, 펜실베이니아 노스햄튼 카운티.
미국 북동부 펜실베니아주 노스햄튼 카운티는 종종 미국 산업혁명의 중심 그리고 정치혁명의 중심이었습니다. 노스햄튼 카운티에 있는 이스턴시는 미국 독립선언문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낭독된 세 곳 중 한 곳이기도 하죠. 한때 강력한 산업도시였던 베들레헴은 이제 올해 100만여 명이 몰리는 뮤직페스트와 같은 행사가 열리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20여 년 전 산업계의 거물이었던 베들레헴 철강이 해체되고 매각된 후 우울했던 이 도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리델그룹 공화당 전략가 세미얼 첸 씨는 중국이 눈여겨보는 산업이 바로 철강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China's in the steel business now, and they want to know what are
중국이 지금 철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 대선 후보들이 그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또는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노스햄튼 카운티는 1920년 이후 단 세 번을 제외하고 모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를 뽑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뮐렌버그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보릭 정치학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hat really makes it, I think, magical in its ability to predict what happens in the state.
주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능력에서 정말로 마법과도 같은 것은 인구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스햄튼 카운티는 농부, 교외 거주자,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온 새 주민, 그리고 히스패닉 인구가 섞여 있습니다. 리델 그룹의 세뮤얼 첸 씨에 따르면 이념 성향도 고른 편입니다.
The hardcore Republicans and the hardcore Democrats, they are so even in their numbers that the Democrats
강경 공화당원들과 강경 민주당원들, 그들은 숫자상 매우 균등합니다. 민주당이 약간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요. 소수 비율의 부동층 유권자들이 몇 번이고 계속해서 선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미국의 스윙 카운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유권자 중 상당한 비율이 정당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인물보다는 현안을 우선시합니다.
Being the president is a job. And so we care more about, you know, is the job
대통령도 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더 신경을 씁니다.
여성의 권리와 환경 정책에 관심이 많은 초보 엄마 레이첼 로월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자, 또 다른 유권자 믹 오한 씨는 카운티 주민의 대다수가 두 번 연속해서 민주당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My personal opinion from talking to people who I know voted for Trump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번에는 그에게 투표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좀 지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 웨인 존스 씨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존스 씨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막는 데 더 강경하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If I had to choose right now, Trump hands down. I mean, letting all these people cross the border?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한다면 트럼프입니다. 아니, 이 모든 사람이 국경을 넘도록 놔둘 겁니까?
노스햄튼 카운티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 자신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릭 교수는 그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I live in Northampton County. The mailing I get every day, or when I turn on the TV, the amount of ads is.
저는 노스햄튼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거나 TV를 켤 때면 언제든 정치 광고가 널려 있습니다. 주목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그 주목이 너무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노스햄튼 카운티가 미국 정치의 풍향계로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와 해리스 캠페인은 선거일까지 계속 이곳을 공략할 것입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52부 제라드 포드 대통령 시대
1974년 4월 닉슨 대통령은 백악관 녹음 테이프 중 일부를 제출했습니다.
백악관 녹음 테이프가 결국 공개되면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인들은 도덕성이 높아야 할 대통령이 도청에 관련됐다는 것과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1974년 7월 연방 하원 의원회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역사에 남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원 의원 전원이 닉슨 대통령을 탄핵 재판에 회부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1974년 8월 8일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재선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 불법 활동에 가담하고 불법 행위를 한 증거를 은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닉슨 대통령은 사임을 결정했고 이로써 스스로 사임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1974년 8월 9일 정오 닉슨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백악관 잔디밭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떠나면서 공식적인 대통령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닉슨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고 얼마 뒤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제38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취임 선서를 마친 다음 포드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오랜 국가적 악몽이 끝났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 행정부가 시작되고 한 달 뒤인 1974년 9월 8일 포드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포드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포드 대통령은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라며 반대했지만 포드 대통령은 닉슨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하고 자유롭고 절대적인 사면에 단행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에 떠날 때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포드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법정에 서는 일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나중에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이 조치를 옹호하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국가적 분열을 끝내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미국이 직면한 다른 문제들을 처리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미국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벗어나길 바랐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닉슨 행정부의 몇몇 고위 관리는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파급 효과도 계속됐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은 몇 년 동안 미국의 정부 정책과 대중 여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부가 야당 정치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정보기관은 의회의 활동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야 했죠. 그리고 공직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여러 규정이 승인됐습니다. 미국 대중과 특히 언론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영향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많은 미국 시민과 기자들은 이전만큼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작가는 다시는 공직자들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한 다음 날인 1974년 8월 9일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치열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선출됩니다. 먼저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고 민주공화 양당 후보가 맞붙는 11월의 본선거에 승리해야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선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통령과 대통령 자리에 오른 유일한 인물입니다. 1973년 10월 스피로 애그뉴 당시 부통령이 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자리에서 물러나자 닉슨 전 대통령은 당시 미시간주 연방 하원의원이었던 제럴드 포드를 새 부통령으로 지명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미국 전역을 돌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닉슨 대통령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위기에 몰린 닉슨 대통령이 결국 사임했고 제럴드 포드는 부통령 자리에 오른 지 1년도 안 돼서 미 합중국의 제3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디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 시간인데요. 원주민 연방국을 추구한 인디언 지도자 태쿰세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심현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메리카 원주민, 이른바 인디언의 연방자치국을 세우려고 투쟁했던 쇼니족 추장 태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쿰세는 북서통치령, 즉 노스웨스트 테러토리로 불리웠던 곳, 즉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 경계를 이루고 있는 5대5 일대에 백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인디언의 자치국을 수립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5대5 지역은 미시간호와 이리호, 수피어리어호, 온타리오호, 휴런호 등 다섯 개의 거대한 호수가 집결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태컴스에는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부족 간의 서로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하나로 뭉치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대지와 문화,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태컴스에는 자신을 따르는 인디언 전사들을 이끌고 여러 차례 백인 군대들을 물리쳤으며 미국 독립군을 진압하려는 영국군 편에 서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태컴스는 1768년 지금의 미국 중부 북쪽에 있는 오하이오 밸리에서 쇼니족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포케 신화, 어머니는 메토아 타스케였습니다.
쇼니족 인디언은 미국 북동부 광대한 수림지대에 살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알곤퀴너라 불리우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오하이오주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17세기에 이르러 쇼니 인디언은 일리노이와 메릴랜드, 델라웨어, 펜실베니아주 일대에까지 퍼져 살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커다란 유성이 떨어져 태쿰세, 즉 인디언 말로 유성 또는 별똥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쿰세가 어렸을 때 이모인 태쿰아피스는 쇼니족의 문화적 근본을 가르치고 형인 치시카우는 그를 용맹한 전사로 훈련시켰습니다. 10대가 되자 태쿰세는 쇼니족과 그들이 사는 땅에 대한 백인들의 거듭되는 잔혹 행위와 탈취를 보고 아메리칸들의 극도의 반감을 갖게 됐습니다. 태쿰세는 불과 12살 때부터 백인과의 전투에 직접 뛰어들어 싸웠습니다. 동시에 일부 인디언들이 백인들에게 가하는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도 혐오와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버지 푸케 신화는 1774년 버지니아 민병대와의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1780년대 말 태쿰세는 여러 차례 백인 정착민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형 치시카우 및 일부 쇼니 전사들과 함께 남쪽인 테네시로 내려가 체로키 치카마우 가족과 합세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 치시카우가 살해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쿰세는 쇼니파 전사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태쿰세는 미국 군대와 싸우는 블루자켓 추장을 돕기 위해 오하이오로 돌아왔습니다. 태쿰세는 1791년 추장 블루자켓의 지휘에 따라 정찰대를 이끌고 와바시에서 벌어진 전투에 나가 미군 아더 세인트 클레어 장군 부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는 뒤를 이어 마오미강 일대에서 벌어진 쓰러진 나무 전투 Battle of Fallen Timbers에서 앤토니 웨인 장군 부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인디언들은 이때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전투가 계속되자 양측은 그린빌 협약을 체결하고 싸움을 멈췄습니다. 이 협약에서 인디언은 그들의 땅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대부분을 백인 정부에 내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태쿰세는 이 조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인디언들은 조약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800년대 초가 되자 태쿰세는 존경받는 인디언 지도자가 됐습니다. 싸움터에서는 지휘관이었고 웅변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동생 라라 웨티카는 인디언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강조하는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텐스크 와타와로 바꾸고 스스로를 선지자라 선언했습니다.
선지자는 태쿰세와 함께 여러 부족 연맹체를 이끌고 와바시와 티페카노이 강 부근, 오늘날의 인디애나주 프라페츠타운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 형제는 힘을 합쳐 프라페츠타운을 쇼니족의 본거지로 조성했습니다.
태쿰세는 더 나아가 대규모의 저항운동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태쿰세는 여기서 전쟁의 지도자라기보다 이상을 꿈꾸는 정치 지도자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연설을 이용해 언어나 부족을 망라한 모든 북미 대륙 인디언 지역에서 의용군을 모집했습니다. 태쿰세는 침략 전쟁을 물리치는 길은 오직 단결을 통해 미국식 생활 방식을 거부하는 것뿐이라고 열변을 토하며 인디언들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알라바마 지역에서 알곤킨 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는 머스콕이나 크리크 부족과 같은 열렬한 지원 세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태쿰세의 호소에 자극을 받은 크리스족은 레드 스틱스라 불리우는 자체적 저항운동을 전개하고 백인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태쿰세는 치카소, 촉타우 등에서도 원주민 저항 세력을 구성했습니다. 그 같은 현상은 태쿰세가 언어와 지역을 초월하는 연맹체를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쿰세와 그의 연맹군은 영국군과 합세해 포트 미그스와 포트 디트로이트를 점령하는 등 오대호 지역의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1810년이 되자 인디언과의 분규는 미국 정부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대호 지역의 부족장들은 미국인들과 평화롭게 살고 백인 사회에 동화돼 살자는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태쿰세는 백인들은 인디언 땅에 들어와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라를 판다면 왜 공기, 거대한 바다, 지구는 팔지 않는가라고 외쳤습니다. 태쿰세는 더 나아가 위대한 신령은 이 모든 것을 그의 자녀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라고 역설했습니다.
인디언의 결속을 도모하고 지원병을 모집하는 여행을 계속하던 1811년 인디아나 테리토리의 지사이자 나중에 대통령이 된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프라페스 타운을 파괴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접근에 들어왔습니다. 태쿰세는 동생에게 인디언 연맹군이 제대로 진영을 갖추기 전에는 싸움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양측 간에는 임시 정전협정이 맺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프라펫은 이를 무시하고 해리슨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티피카노 전투로 불리우는 처절한 싸움이 2시간 이상이나 계속된 끝에 인디언 군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싸움에서 패한 인디언들은 프라펫 타운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들이 도망가자 미군은 마음 놓고 이 타운을 철저히 파괴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 프라페츠 타운에 돌아온 태쿰세는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그동안 그토록 힘들게 구성해놓은 연맹의 조직조차 와해돼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추종자들을 이끌고 1812년 전쟁에 가담했습니다. 1812년 전쟁이란 1812년 6월 18일부터 1815년 2월 17일까지 벌어진 미국과 영국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때 태쿰세는 미시건주에 있는 영국군과 합세해 디트로이트 함락작전으로 불리우는 전투에서 미국군을 타격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디트로이트가 함락되자 태쿰세는 영국군의 헨리 프록터 소장 부대와 함께 캐나다 쪽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오늘날의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이었습니다. 태쿰세는 미군 해리슨 군대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태쿰세는 1813년 10월 5일 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태쿰세는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강력한 추장이었습니다. 거기에다 타고난 운병가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노스웨스트 테러토리 범 인디언 연맹의 와해를 가져왔습니다. 태쿰세와 같은 지도자가 사라지자 이 지역에 남아있던 대부분 인디언들은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옮겨지고 그들의 땅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철저한 반유럽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태쿰세는 인디언 원주민에게도 백인 미국인에게도 전설적인 영웅으로 초항되고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 북군의 명장 윌리엄 셔먼 장군도 그의 이름에 태쿰세를 넣어 자신의 정식 이름을 윌리엄 태쿰세 셔먼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1944년 아메리카 인디언 전국총회 National Congress of American Indians가 결성됨으로써 모든 인디언을 연합한다는 태쿰세의 꿈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의 연방국가 수립을 위해 투쟁했던 쇼니족 주장 태쿰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